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4년 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저 At last, when I have traveled far and long, I'll reach the peaceful garden of rest. My Lord.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치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고린도 후서와 구약 역대 지하입니다.
13장. 이번이 내가 세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가는 셈이 됩니다. 모든 소송 사건은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이루어집니다. 내가 두 번째로 여러분을 찾아갔을 때에 이미 경고한 적이 있지만 여러분과 떨어져 있는 지금 전에 죄를 지었던 사람들이나 그 밖의 모든 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내가 다시 가면 죄를 지은 모든 사람을 반드시 벌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께나 나를 통해 말씀하신다는 증거를 보기를 원하니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여러분을 대할 때 결코 약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여러분 가운데서 강하십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그분이 약하셨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섬기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살 것입니다. 여러분은 자기가 믿음 안에 있는지 스스로를 살펴보고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계심을 깨닫지 못하겠습니까? 깨닫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그 시험에 낙지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시험에 합격하여 하나님의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악한 일을 저지르지 않기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시험에 합격한 것을 드러내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는 비록 시험에 떨어진 것처럼 보이더라도 여러분은 옳은 일을 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해서만 무엇인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여러분이 강할 때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이 전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내가 여러분을 떠나 있을 때 이런 일들을 편지로 쓰는 것은 내가 여러분을 찾아갈 때 주께서 내게 주신 권위를 써서 여러분을 너무 가혹하게 대할 필요가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께서 내게 주신 이 권위는 여러분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을 더욱 든든하게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그러면 안녕히 계십시오. 전처럼 다시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우리가 부탁한 일들을 하십시오. 꼭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가십시오. 서로 사이좋게 지내십시오.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께서 이루어주시는 사귐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빕니다.
여기는 KNLS 월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번호는 5782입니다. 역대 제하 제22장 예루살렘 사람들이 여호람의 막내 아들 아하시아를 왕으로 삼아 왕위를 잇게 하였다. 전에 아라비아 사람과 함께 진영에 쳐들어왔던 침략군들에게 아하시아의 형들이 다 학살당하였으므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아가 유다 왕이 되었다. 아하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 그는 22살이었다. 그는 예루살렘에서 한 해밖에 다스리지 못하였다. 그의 어머니 아달라는 오므리의 손녀이다. 아하시아 역시 아합 가문의 길을 따라가지 않을 수 없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깨어 악을 행하게 하였기 때문이다. 그는 아합 가문을 따라 주님 앞에서 악을 행하였다. 그는 아버지가 죽은 다음에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다스리다가 그만 망하고 말았다. 그는 아합 가문 사람들의 의견을 따라 이스라엘의 아합의 아들 요람왕과 함께 시리아의 하사엘 왕을 맞아 싸우려고 길르앗의 라못으로 올라갔다. 그 싸움에서 시리아 군인이 요람을 쳐서 부상을 입혔다. 요람은 시리아의 하사엘 왕과 라마에서 싸울 때 입은 부상을 치료하려고 이스라엘로 돌아갔다. 그때 아합의 아들 요람이 병이 들었으므로 유다의 여호람 왕의 아들 아하시아가 문병을 하려고 이스라엘로 내려갔다. 아하시아는 요람에게 문병을 갔다가 오히려 해를 입게 되었다. 이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를 그렇게 꾸미셨기 때문이다. 아하시아가 병문안을 하러 갔다가 뜻밖의 요람과 함께 나가서 님시의 아들 예후와 맞닥뜨리게 되었다. 예후는 이미 주님께서 아합 안가를 멸망시키려고 기름 부어 뽑아 세운 사람이었다. 예후는 아합 안가를 징벌하면서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과 아하시아를 섬기는 조카들까지 닥치는 대로 죽였다. 아하시아는 사마리아로 가서 숨어 있었으나 예후가 그를 찾아 나섰다. 마침 예후의 부하들이 아하시아를 붙잡아 예후에게로 데리고 왔다. 예후가 그를 죽이니 사람들은 그가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 찾은 여호사밧의 아들이었다면서 그를 묻어주었다. 그러고 나니 아하시아의 가문에는 왕국을 지켜갈 만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라는 자기 아들의 죽는 것을 보고 유다 집의 왕족을 다 죽이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왕자들이 살해되는 가운데서도 왕의 딸 여호세바가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몰래 빼내어 유모와 함께 침실에 숨겨서 아달라에게서 화를 면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라가 요아스는 죽이지 못하였다. 여호세바는 요람 왕의 딸이요 여호야다 제사장의 아내이다. 아하샤에게는 누이가 되는 사람이다. 요아스는 그들과 함께 여섯 해 동안을 하나님의 성전에 숨어 지냈으며 그동안의 나라는 아달랴가 다스렸다.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들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해 예수 처음과 나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귀한 그
2000년 전 고린도는 60만 인구가 살았던 대도시였습니다. 풍요를 구가했던 항구였지만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이곳에 교회가 있었고 바울은 새 속에 물든 그 도시에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세월은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2000년 전 고린도에 있었던 문제들을 우리도 똑같이 직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속 문화에 오염될 위험에 놓여 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서신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세속 문화에 오염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7장 2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마음을 넓혀서 우리를 받아주십시오. 우리는 아무에게도 부당한 일을 한 적이 없고 아무도 망친 적이 없고 아무도 속여서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책망하려고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에도 말하였거니와 여러분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큰 신뢰를 두고 있으며 여러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온갖 환난 가운데서도 나에게는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는 조금도 쉬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여러 가지로 환난을 겪었습니다. 밖으로는 싸움이 있었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리에 빠진 사람을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디도를 돌아오게 하심으로써 우리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가 돌아온 것만이 아니라 그가 여러분에게서 받은 위로로 우리는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나를 그리워하고 내게 잘못한 일을 뉘우치고 또 나를 열렬히 변호한다는 소식을 그가 전해줄 때에 나는 더욱더 기뻐하였습니다. 내가 그 편지로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더라도 나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편지가 잠시나마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을 알고서 후회하기는 하였지만 지금은 기뻐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아픔을 당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픔을 당함으로써 회개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아파하였으니 결국 여러분은 우리로 말미암아 손해를 본 것은 없습니다. 읽어드린 말씀을 통해서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위나 섬김, 권면에 있어서 인간적인 이유가 개재되어서는 안 되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람들의 관계이지만 그 관계의 이유는 전혀 인간적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근거를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하고 관계를 지속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유지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권면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가 이런 근거를 분명히 한다면 많은 부분에서 오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고 고린도 교회처럼 자신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걱정하고 기도하는 바울을 오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만나고 살아간다면 영혼 속의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는 데서 늘 조심해야 할 것입니다. 군대에서 선배라고 되게 몰아붙였는데 사회에 나와서 외나무 다리와 같은 상황에서 만나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하지만 역시 영혼을 향해 함께 가는 운명은 아닙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모두가 영혼을 향한 운명 공동체라는 사실에서 생전에 다시 보지 않을 사람처럼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항상 공동체적이고 함께 운명을 같이 할 사람이라고 하는 확신으로 지체 간의 관계를 가질 필요가 있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2절에서 4절 말씀 중심으로 운명을 같이 한 사람들입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우들을 향하여 쓴소리를 한 것은 모두가 함께 가는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라면 어떻게 가든 그들이 어떤 형편이 되든 바울은 아마 관심을 갖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간다는 귀한 약속을 서로 가짐으로써 그들을 위해서 그것을 방해하는 것들을 당연히 버리라고 하는 권면을 주었던 것이죠. 이런 진심을 이해하지 못했던 고린도 교우들은 잘못된 교사들의 사주를 받아서 바울의 가르침에 조금도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마음속에 우리가 들어갈 자리를 만들어라. 2절인데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바울은 과거에 고린도에 있을 때에 복음 전할 때 진심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6장 13절에도 그랬죠. 앞에서도 같은 당부를 이미 들은 바 있지만 다른 대상을 향해서는 여유가 있으면서 바울을 향해서는 마음을 전혀 열려하지 않는 안타까움을 하소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함께 살게 하려고 이런 권면을 한다고 3절에 말합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죄를 지적받거나 고칠 것을 들으면 좋아하지 않고 자신을 대적하려 든다는 오해를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신앙의 부분에서 사실 원수를 삼으려고 지적을 하는 예는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고린도 교회를 비롯해서 바른 지적을 절대로 좋아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인 겁니다. 진실이 통할 수 있었으면 한다는 4절의 말씀 봅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 도다 그랬습니다. 사실 하나님 말씀을 통한 권면은 주님의 바른 종이라면 상대를 해롭게 하려는 것은 없고 속일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상대를 속이거나 해롭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을 악용한다면 그 전하는 당사자가 하나님께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는 5절에서 7절 말씀 중심으로 작은 것이 큰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이나 일꾼들도 때로는 어떤 상황에서는 육체가 편치 못하고 마음의 안타까움을 견뎌야 할 때가 있음을 바울은 고백합니다. 바울이 그렇다면 우리야 다 그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처지는 이미 1장 9절에서 고백한 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하는 확신을 갖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꾼이나 백성들도 답답할 경우가 있습니다. 5절인데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사방으로 환란을 당하며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국을 가는 하나님의 일꾼들 또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과 다른 세상 속에서 그 과정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가는 가운데 답답함을 견뎌야 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을 믿음으로 견딜 때 위로가 더 크다는 말을 6절에서 합니다. 그러나 상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기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이 힘겨워하는 것을 결코 원하시는 분이 아니죠. 마음의 짐, 무거운 죄를 우리에게서 해결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믿음으로 이 모든 당하는 일들을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큰 위로로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믿음은 언제나 기쁨을 결과한다고 7절입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고린도 교회가 믿음으로 대하고 힘씀으로써 그것이 바울은 마음 졸이고 안타까워했지만 결과적으로 서로에게 큰 확신과 기쁨을 가지게 됐다는 감사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8절에서 9절 말씀 중심으로 서로를 상하지 않는 근심입니다. 자신에게서 주는 권면은 믿음으로 받는 사람들에게 반드시 좋은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바울은 그러죠.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에게 권면한다는 표현들을 하고 있는데 결국 귀한 진실을 가지고 권면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좋은 받아들이기만 하면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될 때는 오히려 기뻐하게 만드는 근심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매질은 언제나 짧다는 사실을 안다고 8절에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징계하셔도 잠시만 징계하십니다. 영혼을 잃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잠시 동안 징계한다는 확신을 가진다면 어려움을 당해도 역시 감사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상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9절이죠.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근심은 의와 생명을 이루는 근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사람을 절대로 상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다음 시간에 선한 근심에 대한 여러 가지 결과들을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10장 상반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1장 6절에서 그렇게 당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 운명을 가진 관계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영원 속에 함께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과 일꾼들도 때로는 육체와 마음의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길거나 크지 않으며 영은 변함없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주님의 완벽한 보호를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아픈 권면도 믿음으로 감당하면 상함보다는 회개의 이름으로 더불어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함께 같은 배를 탄 운명, 즉 노아의 방주에 여덟 식구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국 교회라는 방주를 타고 천국을 향해서 가는 공동체 운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때로는 기쁨만이 아니라 근심이 될 수도 있고 어려움도 될 수 있지만은 결국 최종적으로는 서로가 위로가 되고 생명이 되고 또 기쁨이 되는 결과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진리를 위해서, 빛을 위해서, 생명을 위해서 서로 근심한다면 오히려 그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런 확신을 주고 있습니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저와 함께 묵상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사도행전은 개종의 책이라고도 부릅니다. 사람들이 개종하여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를 아홉 번이나 다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종은 돌아온다는 뜻입니다. 즉 지금까지 세속적 삶의 방식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개종하는 방법을 살펴보면 사도시대와는 몇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을 통해서 제1세기 사람들은 어떻게 개종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대해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치심으로 우리에 대한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 용서를 위해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히브리서 5장 9절 말씀입니다.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순종 그 자체의 공로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에 순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물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기 위해 밧줄을 던져주면서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밧줄을 붙드세요. 그러면 내가 건져주겠습니다. 물에 빠진 사람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는 밧줄을 붙들라는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러나 밧줄을 붙잡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밧줄을 던져준 사람의 은혜 덕분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복음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나타난 개종의 사건들을 비교해 봄으로써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방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사도행전에 나타나는 아홉 가지 개종 사건을 통해 그들이 구원을 얻기 위해 어떻게 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오순절에 이루어진 3,000명의 개종 사건입니다. 이 개종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순절에 모여든 많은 사람이 베드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가 그들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을 확실히 알고 믿게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장 37절. 그들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야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말을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죄에 대해 단순히 후회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따르면 회개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죄에 대한 경건한 슬픔과 그 결과로 나타나는 상활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오순절날 베드로 설교를 듣고 그날 3,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 위해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이번에는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개종에 대한 기록입니다. 사도행전 8장은 전도자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한 사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6절을 보면 사마리아 사람들은 빌립의 말을 듣고 그가 행하는 표적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말하는 것을 쫓았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실은 사도행전 8장 12절에 나오는 기록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개종입니다. 이 개종 사건도 사도행전 8장에 나옵니다. 빌립은 주님의 천사가 지시한 대로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가는 길로 갔습니다. 여기서 빌립은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큰 권세 있는 내시가 병거를 타고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내시는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습니다. 빌립은 이사야서 53장으로부터 설교를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들이 길을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자 내시는 세례를 받겠다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주었습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은 이 기록은 사도행전 8장 38절에 나옵니다. 네 번째는 다소의 사울이 개종한 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은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개종에 대한 이야기를 자세히 알려면 사도행전 9장 22장 26장을 서로 연관시켜 읽어보아야 합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내리자 그가 땅에 엎드려졌습니다. 이때 그리스도는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냐? 사도행전 9장 6절. 이 말을 듣고 그는 다메섹 성으로 들어가서 아나니아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6절을 보면 아나니아가 사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사울은 이 말씀에 순종해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사실은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만약 그가 그 당시에 구원을 받았다면 아나니아가 구태여 그를 찾아가서 세례를 받고 죄 씻음을 받으라고 말할 까닭이 없습니다. 다섯 번째, 사도행전 10장과 11장에 나오는 고넬료 개종사건입니다. 이방인 가운데 처음으로 개종한 사람은 로마 군대의 백부장이었던 고넬료입니다. 그는 경건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하나님의 천사가 들어와 말하기를, 네가 지금 사람들을 욕바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네 온 집에 구원 얻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 후에 베드로가 가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에게 그리스도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해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 사실이 사도행전 10장 44절부터 48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으심이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여섯 번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데아의 개종사건입니다. 마케도니아 지방 빌립보에 자주장사를 하는 루데아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두아드레아에서 왔으며 하나님을 공경하는 여인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바울의 입을 열어서 이 여인에게 복음의 말씀을 듣게 하셨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그 여인은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습니다. 루디아가 믿고 세례받은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14절과 15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두아드라 시에 있는 자색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고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일곱 번째, 빌립보 간수의 개종사건입니다. 이에 관한 기록도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오게 갇혔을 때 간수를 개종시킨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그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깨닫고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사도행전 16장 30절. 그 질문에 바울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계속해서 그는 주의 말씀을 간수와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했습니다. 그날 밤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데려다가 매맞은 자를 씻기고 그날 밤에 온 가족이 이 말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에 관한 기록이 사도행전 16장 32절부터 34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덟 번째로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고린도인들의 개종 이야기는 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 18장 8절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옵니다.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홉 번째로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개종 사건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세례 요한의 열두 제자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가르친 세례에 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4절과 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그럼 지금까지 살펴본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사람들이 어떤 명령을 받았고 무엇을 행했는지를 요약해 보겠습니다. 첫째,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3,000명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죽인 예수가 주와 그리스도라는 걸 알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둘째로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인들입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셋째, 똑같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에티오피아 내시의 개종 사건입니다. 에티오피아 내시가 듣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넷째, 사도행전 22장에 나오는 사울의 개종 사건입니다. 그는 말씀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개종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다섯째, 사도행전 10장에 나오는 고넬료의 개종입니다. 그는 듣고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섯째,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루디아의 개종입니다. 루디아는 듣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일곱 번째, 마찬가지로 사도행전 16장에 나오는 빌립보 간수의 개종입니다. 그와 그의 가족이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여덟 번째, 사도행전 18장에 나오는 고린도인들의 개종입니다. 그들이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홉 번째, 사도행전 19장에 나오는 에베소인들의 개종입니다. 그들은 듣고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이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믿고 회개하고 고백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에 나오는 아홉 번의 개종 사건을 통해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 신약성경에 나타난 개종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믿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보혜를 통한 죄사함은 이와 같은 순종이 행해지기 전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둘째, 이와 같은 방법 외에 다른 구원의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신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도 다른 방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셋째, 우리가 살펴본 아홉 가지 개종의 예를 살펴볼 때 우리의 경험이나 기도를 통해 혹은 제단 앞에 나아감으로 구원받은 예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사는 하늘의 성도여 저 하늘을 보라 영원한 나라 천국 문 들어가리 끝까지 싸우세 오 천성길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지금은 비록 세상에 있으나 곧 떠나가리니 세상 영광은 모두 한낮의 꿈이니 정신 차려 싸우세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너희는 빛의 아들들이요 반낮의 자녀라 어둠 밤 지나가고 새날이 오면 잔치 참여하리라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주 나라 위에 선한 싸움 싸우고 끝까지 달리자 너희 갈 길 나간 후에 상 주시리 최후 승리하리라 오 천성기로 올라 주님을 만나 승리를 외치세
영원히 찬양받으실 존귀하신 하나님 저희의 허물과 죄악을 용서하시고 저희 또한 주님의 인애를 본받아 저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온갖 유혹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자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